귀한 하루 주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고 하루 잘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예배당에 또 찾아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 말씀 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늘 문 여시고 우리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만 우리 아는 곳으로만 내버려두지 마시고 손발을 움직이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이곳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 말씀 앞에 늘 머리 조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늘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멘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 받으며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 가사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절 가사 굉장히 옛날 어린 아이들 찬송이지만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정리된 거 아세요?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자 주님 말씀 듣고자 오늘도 어디에요? 예배당에. 요 표현이 정확한 거 아시죠?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여기 사람이 떠나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사람이 모이면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 어디를 봐도 건물을 이야기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럼 전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예배당, 예배당.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잘 섬긴다 그러는 게 뭡니까?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얼른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요. 에베소서는 3장까지가 교리적인 거, 이론적인 게 있고요. 4장부터는 우리 실제 생활에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는 조금 천천히 봐도 4장, 5장, 6장은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교회는 어떻게 서지게 됐습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까? 잘생긴 사람, 교육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했습니까? 그럴 때 2장 3절 보십시오. 2장 3절 제일 뒷부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2장, 에베소서 2장 3절 뒷부분. 어떤 자녀? 옛날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더러워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그럼 알지도 못하고 이런 자들을 그 다음 성경 보시면요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한테 무엇인가 내놓을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오 쟤는 똑똑하군 쟤는 잘생겼군 쟤는 옷을 잘 입는군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까?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주 전에 헤어지면서 오늘 올 때 숙제로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 기억 이제 나세요? 예, 예. 뭐 숙제로 냈습니까? 에베소서 2장 7절, 8절, 8절, 9절 뭐 하라고요? 외우시라고, 외우시라고. 이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로 채웠습니까?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 큰 사랑으로 2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런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뭐 있으니까 이렇게 할 그런 소지를 성경에는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 8절 9절 한번 읽고 외우실래요? 아니면 바로 외우실래요? 예, 옆에 혹시 못 외우신 분들 위해서 한번 보고 하시죠. 우리 천천히 한번 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교회라는 이 멤버가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까?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첫 읽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눈 안 감아 보실까요? 이렇게 자신이 없는 분은 하시다가 실눈을 조금 이렇게 드시고, 그럼 오늘 그렇게 한번 하죠. 우리가 워낙 두 주간이라. 그래서 대부분 다 외우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다시 잘 보시면요, 그 안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다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패키지예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나 보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믿음 갖게 된 것도 은혜예요. 그 믿음 가지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라는 내가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하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철치 멤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됐습니까? 본질상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던 게요, 1세기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고.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까? 감방에서 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에 에베소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데가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어디요? 에베소. 인구가 한 20만에서 25만 명, 무지무지 큰데요. 사람도 잘 살고요. 거기는 뭐 이방 신전부터 시작해서 7대 불가 사이의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뭐 사치의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뽑아내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교회라는 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론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이제 1세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그러면 11절부터예요. 11절부터.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시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데가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게 통틀어 가지고 구성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다 모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이게 하나님이 교인으로 불러줬는데, 이제 그 교인들 멤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때 이게 너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거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누굽니까?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요 유대인이에요. 무할례당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여섯 가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섯 가지가. 그게 뭔가 하면 첫째가 할례를 너희는 안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 할례를 받았고. 그게 지금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 두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교회 안으로 불러 모은 거죠.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뭡니까? 이 두 무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라. 두 무리는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교회로 불러주셨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죠? 감방에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날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할례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무할례당이라,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라. 그게 11절이죠? 12절. 그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 너희는 그때는 메시아를 믿지 않는, 메시아가 너희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 있죠? 메시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벌써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는 그런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옛날에는 이런 유대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제는 그 다음 여섯 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가까워졌느니라는 우리말로 보면 능동태 같이 보이지만 원래 뜻은 수동태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가갔거나 이방인이 유대인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가갔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잘 한번 보십시오. 13절.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로 가깝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다고 그럽니다. 참 제가 지금 1세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유대인들 막 독종 유대인들도 대충 옆에 가까이 가면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1세기에는요 대단했습니다. 어디 이방인하고 어디 유대인하고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 크신 사랑으로 너희를 불러서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는데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둘 다 원래는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느 정도 멀었습니까? 성전에 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담이 딱 막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담을 못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요, 요번에 성경길이 답사 가서 처음에 모자를 안 쓰고, 키파 하얀 거 있잖아요. 전번에 썼던 거. 그거 안 쓰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얼마나 이 사람들 싸나운지 몰라요. 아주 유대인들이 오더니 눈을 막 이렇게 막, 싸랗게 막 뜨면서, 쓰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 뒤집어 썼습니다. 아,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아예 담을 쳐놓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보시면 14절.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뭐라 그랬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는 그 중간에 담이 있습니다. 이게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는 이 담을 헐어버리셨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한자리에 가까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성경은 가까이 갖다 놨다 그러고 성경은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예요? 당사자들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되는 거라. 이게 2장 13절이요. 굉장히 어려운 성경 구절이에요. 왜 어렵습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있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있지만 자기들이 거기 같이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형제 자매여 그러면서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서로 적대시하고 개라고 생각을 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질 않고요. 이 사람들은 문화가 다르고 이 사람들은 그동안 살아오던 또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달라져 있어서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게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제 담을 다 헐었다. 담을 다 헐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19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못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 손이라는 뜻은 이 시민권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인이건 손이건 다 비슷한 뜻이에요. 너희는 이제 교회 속에서는 교회 처치 멤버가 정식으로 됐기 때문에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무엇이라고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우리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너희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는 똑같은 교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교인.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그게 이제 21절, 22절.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모하여 연결하여. 이것도 원래 뜻은 수동태예요. 연결되어져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심어서 신앙생활하게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저곳에 다 하나님께서 심어줘서 이게 건물이 지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 원래 잘 믿던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막 이 아주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무식하기 짝이 없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다 섞여가지고 교회라는 데는 함께 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지금 성경은 이방인하고 유대인이라고 두 개 이렇게 해놨지만 이걸 내막을 들어가서 현미경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보면요.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요? 이방인 중에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이방인도 폭이 많고요. 유대인도 폭이 그렇게 넓습니다. 이걸 두 개를 갖다 합쳐놨는데 이게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빙 뭐라고요? 빌트라고. 이거는 지금도 지어져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같이 막 엮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지어져 가야 되는 비빙 빌트라는 이게 굉장히 큰 신비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야단을 치시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인지 2장 한번 줘 보실래요? 이렇게 어디 갔나? 예. 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 요때 산은 이렇게 리딩입니다. 살았다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교회잖아요. 그렇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런데 요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지고 지금 같은 말이에요.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의 함께만 빼고는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막 지어져서 막 노력해서 막 이렇게 해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리 엮고 저리 엮고 막 이리 갖다 붙여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지어져 가는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의 역할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 역할은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서 쉽게 얘기하면 예배드리게 하고 제사 안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 구약의 제사장 그 제사 드려가지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제사장이라는 뜻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데려가서 예수님께 만드는 게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교회라는 걸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죽은 돌이었는데 그 죽은 돌을 예수 피로 살려가지고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지게. 이것도 비빙 빌트예요. 이것도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저거 막 왜 그래도 한 5년, 10년 지나면요 함께 세워져 가지고 너끈히 교회 하나 담당하고요 신앙이 막 커가는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옛날에는 왜 저랬지 그런 사람이 나보다 먼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더 발달되고 신앙이 더 높아지고 더 성숙되고 교회라는 거는 언제나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거 묵상 많이 해보시면요 이렇게 막 서툰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 뭐 이런 사람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는 그런 성령님께서 해가는 거로 그렇게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 같이 해서 이제 1세기 말이 됐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너희는 옛날에는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제는 예수 믿게 해주셔서 이제 교회 일원이 됐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많이 울어요. 목을 안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면서 막 울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제 떠나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 교회 밖에서 악한 늑대 같은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 장로님이니까 교회를 잘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너희 안에서도 이상한 생각을 갖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이상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렵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헤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하고 사도 바울하고. 그런데 한 20, 30년이 지난 뒤에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20, 30년이 지난 뒤에 요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렇게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앞으로 될 일들을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현재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을 막 책망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책망하는 것 같아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나하고 다른 사람들, 약자들, 뭐 형편없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밖에서 이리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이거 막아내려고 얼마나 막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안에서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이걸 정리한다고 교인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지금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앞에 안 나올 거예요. 성경책을 펴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399면. 구약성경 399면. 죄송합니다. 아, 제 틀릴 때는 우리 교인들 너무 좋아. 저는 또 왜 그러지? 이거 신학 가지고 또 구약. 또 속으로 우리 목사님 날라리 아니야? 저 딴 데 이상한 데서 배운 거 아니야? 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찾아놨잖아요. 신약 찾아놓고 구약을 해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진짜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그러고 시작을 했잖아요.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그런 편지를 받고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많이도 안 지났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검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거 설명 안 해도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나오는데 무엇이라고 칭찬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어떻게 해요? 알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저 그거 볼 시간이 없다고 오늘 다 봤어요. 뒷부분 이렇게 하고. 참 무서워요. 이단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 막 그 이단에 빠진 엄마, 이단에 빠진 자녀들, 막 이거 어떻게 하니 식구들이요. 이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그게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하여튼하고, 이제. 그런 이단이나 아니면 밖에 어떤 공격에 대해서 교회가 방어하고 수비할 때는요, 처절한 피로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인내하고 참으면서 했는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지 아니하고. 이 쉬워요? 밖에서 안에서 이단 사슬을, 이거 내하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해야 하는 이단적인 사상, 그 다음에 성경이 잘못된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일어난 거를 이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걸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어떻게 하여?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거 잘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너희가 힘들었는지. 3절, 또 내가 어떻게 해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해요? 아노라. 너희 교회가 이단이나 그 다음에 교회를 공격하는 이상한 무리들을 향해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고 한 것을 주님이 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 2장이 쓰여지던 이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막 처절하게 싸우면서 어쩌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일지 몰라. 교인을 의심하고 어쩌면 저 사람을 쫓아내야 돼. 막 이러면서 나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교회가 정리가 됐어요. 그 교회가 정리가 되면서 잃어버린 게 뭡니까? 잃어버린 게 뭐예요? 첫사랑. 그럼 첫사랑이 뭡니까? 뭐 같아요? 제가 학자들이 콩당콩당 하는 거 가르쳐드릴 테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첫사랑이요. 사람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느 같아요? 학자들은 둘 다 콩당콩당 하는데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 전체 보면은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장 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노니라. 그 버렸노니라가 지금 혹시 영어 성경에 있는 사람들 있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2장 4절. 혹시 찾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쓸 때 같은 영어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지금 영어 단어가. 그런데 이거 버렸다는 이 단어는 지금 이 원래 원문의 뜻은 딱 한 번 행동으로 끝나는 행동이에요. 딱 한 번. 그때 처절하게 싸우면서 교회가 이단도 쫓아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무리들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야 그러고 처절하게 싸우면서 동시에 모두 갖다 버렸습니까? 주님 사랑을 사람도 버린 거라. 우리 주님이 그걸 아주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렸노라 그러는 이건 단번에 버린 거예요. 원래 뜻이 단번에. 딱 한 번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걸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교회는 이단이나 뭐 있으면 이거 다 싸워야죠. 막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 어떻게라는 거는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쉬운 거는 선은 잃고 후는 잃으니까 탁탁탁탁 당신 이단 나빠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계시록 2장에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너무너무 나무라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면 밖에서 늑대 같은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품으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라. 제일 쉬운 거는 탁탁탁탁탁 이러면 제일 쉬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 사랑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요.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것은 단번에 버렸습니다. 원래 헬라의 뜻이.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요 생각하고는 헬라의 뜻 자체가 기대서 생각하고 겁니다. 은혜 잊어먹기는 너무 쉬워요. 한번 딱 하면 은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하려고 그러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해야 이게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에베소 교회는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후명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 지역 가볼 거잖아요. 가보면요. 에베소 지역이 제일 유물이 많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그 유물 많은 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가 이제는 흔적조차도 없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딱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 무엇을 버렸다고요? 첫사랑. 첫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를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단을 쫓아내면서, 칼처럼 쫓아내면서 막 얼음장 놓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싸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같이 엮어주면서. 몇 년 전에 저 아미시 마을에 초등학교 교실, 이거 쬐그마합니다. 그 초등학교 교실에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조그만 애들 몇 명을 죽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아미시 사람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면서 막 말이 많잖아요. 이걸 뭐 1, 2, 3, 4. 근데요, 이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면서 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쭉 가다 보면 용서해 주는 거에 나오죠. 그렇죠?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다음 하나님도 우리 죄에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씨름하고 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를 죽인 사람은 그 자살이 있거든요. 죽인 사람 장례식에 아무 토 안 달고 거기 가서 수십 명의 아미 사람들이 가고 그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요. 같이 장례식 참석해주고 같이 아파주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니까 이걸 따질 수가 없는 거라. 자기들도 죄도 짓고 자기들도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처가 있지만 이거 우리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덮고는 그냥 가서 완전히 치료돼가고 책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다루니까 지금 이걸 보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데 2절하고 3절은요. 이거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있어도 우리도 힘들 거예요. 막 이단 사슬이 들어오고요. 막 안에서 막 이상한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성경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이럴 때 뭐 당회 모이고 뭐 모이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뭐 어느 교회나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뭐는 잃지 말라고요? 사랑을 잃지 말라고. 사랑을 잃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교회는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떨 때는 인내도 어떨 때는 참음도, 어떨 때는 용서도, 어떨 때는 뭐 예절도,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5절 다시 보십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여 회개하여. 둘 다 계속적인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는요, 단순간에 막 화내고 분노내고 이러면 사랑은 딱 끊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우리 주님 이 성경에 쓰게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돌아와야 이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모냈습니다. 그래서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뭐하는도다?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도다. 근데 주님은 미워하지 마라 그러죠. 주님은 그걸 다 아니까. 그게 참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쓰면서 교회라는 데는 이런 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헐어가지고 담을 헐어서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당사자들은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가까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저 베드로도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 와서 밥 숟가락 놓고 이렇게 딱 떠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전서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잘 아는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역시. 그럼 거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4절부터 보시면요. 4절부터 보시면 사랑을 한마디로 어떻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사랑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래요? 성도 여러분들 사랑? 저도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풀어서 합니까? 사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7절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 그러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게 잘 안 됐잖아요. 막 싸운다고 이단들하고 막 그다음에 교회에서 일어난 그 나쁜 그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무리들 막 골라낸다고 막 의심하고 싸우고 눈총 주고 막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러면서 곤란은 냈어요. 다 교회는 정리가 됐어요. 근데 교회가 회복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사랑을 다 잃은 거라.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딘다. 이런 특징적인 사랑이 없으면 그가 1절로 가보시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하고 부재하고 이것이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헌금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부재하고 뭐 다 내놓고 한다 그러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럼 사랑이 뭡니까? 그럼 오래 참고 해서 견디는 이라 그 사이에 오래 참고. 성도님들 제가 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못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갖고요.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없습니다. 혼자 짓는 거. 교회는 함께. 그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렇죠. 어떤 분이 교회 막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부족함도 많고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막 쑥쑥쑥쑥쑥 막 묘한 어떻게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5년만 참아주면요. 구역장을 통해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통해서 정리가 돼갑니다. 아, 내가 그때 몰랐네. 아 이렇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를 딱 믿으면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계약 관계에 들어가잖아요. 무슨 관계?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나 사랑해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개는 약속처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키라는 계명과 약속으로. 우리 집 살 때 이거 내죠. 그죠? 앞에 한번 보여줄래요? 제가 이건 다 아는 단어지만 앞에 이렇게 일부러 찾게 만들었는데요. 요거 뭐예요? 예. 요거 어떻게 읽어요? 모가지 아니? 이게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요.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말도 똑같아. 모가지 건 약속. 제가 왜 일부러 그렇게 하나 그러면, 이게 불어에서 왔어요. mort, 이게 불어로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약혼하는 게 engage잖아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게 요거는 mortgage는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못 가져가니까, mortgage 어기면 어떡하죠? 집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계지는 모가지 여깁니까? 모가지를 걸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불을 하잖아요. 안 하면 집을 뺏기니까.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우리가 발음은 모계지지만 참 우리말도 참 대단해. 모가지를 걸고 하는 발음도 똑같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거를 묵음이라고 해요. silent라고 해가지고 모가지 요거지. 이것도 어기면 집이 뺏깁니다. 저 말을 지을 때는 목숨 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행위로 예수 믿은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걸 정도로 지켜야 되는 계명을 주셨더라고 성경에. 그게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주셨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결국 그거를 모내가지고 하나님 잘 사랑한다 그러는 건 했잖아요. 막 이단을 쫓아내고 하는 건 막 눈에 비를 키고 했는데 옆에는 못 사랑해가지고 교회가 결국 나중에 문을 닫았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2장 22절 진짜 잘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구역에 초신자가 돌아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떨 때는 좀 모르면 좀 가만히 있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지금 나하고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 나도 깎여야 되고 저 사람도 몇 년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로 받게 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인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자꾸 설명을 드리나 그러면 제가 우리에게 처음 와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가슴 속에 교회에 대한 그런 정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데는 어딥니까? 일사불란하게 신앙이 똑같아가지고 착착착착 나가는 게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초신자부터 지금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잘생긴 사람 꽉 차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갑니까?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이 일을 확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 반드시 그게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조금 일찍 쉬고 조금 일찍 들어와서 우리 나머지 3장을 쫙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미국이라는 국가, 유엔이라는 단체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면서 보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 같아요? 또 구역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같아요? 가정입니다. 가정. 진짜 가정이 사랑스럽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안 깨어지고요. 교회가 평안해요. 가정마다 다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interrelated, 이게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가정도 편해지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 이런 것들을 반응기고 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과 모든 것들을 다 배웠는데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커피도 마시고 웃고 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의 교제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에베소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에베소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살펴볼 때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세 자녀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또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하늘문 여시사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하늘문 여시사 손자 손녀마다 주님 믿음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 이 땅에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는 우리는 득담을 나누며 또 신앙을 나누는 귀한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맞다 그랬습니다. 이 예배당에 사람이 모이면 그때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다 흩어져서 나가면 그때는 그냥 예배처소, 예배당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 사람은 늘 이렇게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 많고 폭이 넓은 곳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서갈 수 있을까? 이거를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예, 잊지 마시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3장.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제 교회라는 데는 너희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함께 지어져 가고 이런데 이제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어. 경륜이 뭐예요? 경륜, 예, 자전거. 예, 예, 알기 쉽게 경륜을. 에베소서에 세 번이 나와요. 제가 정확히 한번 불러드릴게요. 뜻이 뭔가 하면요. 경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또는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또는 원리. 이게 에베소서에 세 번 나오는데요.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다스리십니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찬 경륜.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또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때가 찬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뭔가 때가 차야 움직이시더라고. 때가 차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때가 찬 경륜. 그런 뜻이에요. 욥 한번 보세요. 욥. 동방의 의인인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더라고. 그리고는 생각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자기 아픈 육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우리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군대 용어로 하면 굴리시더라고. 굴리는 게 뭔지 알죠? 고생시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좀 빨리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늘 때가 찬 경륜이 지금 때를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또는 원리. 그게 뭐라고요? 경륜. 그다음에 이제 3장 2절로 한번 가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잖아요. 봤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모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통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거는 쉬운데 그다음 3장 9절 한번 보실래요? 또 경륜이 나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무슨 경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 원리 중에 비밀이 있더라고. 여기 비밀은 시크릿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비밀이 나올 때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그러면 시크릿하고 미스터리가 뭐가 다릅니까? 제가 요 바깥 공기 좀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크릿은요, 뭐 몰랐는데 감추어졌던 건데 이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보면 맞아 이게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밀 미스터리는 뭔가 하면은 이건 이런 거야 그리고 설명을 해주면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맞아 그러는데 그걸 같이 보면서도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감추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은 거의 다 그 비밀입니다.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줄게.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가발 썼어. 그럼 이걸 벗으면 누구든지 다 가발이군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언제 한번 써보려고 지금인데 그런 거는 시크릿이잖아요. 보통 때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늘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믿어야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비밀을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주면 어떤 사람은 아멘 이러면서 자기 거로 받아서 예수 믿고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가르쳐 줬는데도 도무지 이거는 뭐 아무 그게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비밀이라는, 성경의 비밀이라는 미스터리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또는 원리, 그게 뭡니까?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때가 차야 움직이시고, 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은혜를 이렇게 비춰줘도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또 여기 이제 비밀,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그럼 큰 비밀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이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경륜.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어를, 경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 보니까 다 은혜로 이렇게 하시더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무엇을요? 비밀을 알게 했는데, 이 비밀이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근데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앞에서도 다 기록을 했는데 4절. 이것을 읽으면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비밀 뭐 해석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세상이 가르쳐 줘도 우리는 그 비밀이 맞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 비밀을 아는 자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런 비밀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 세 개는 거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러니까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무엇인가 영적인 유산들을 다 물려받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받는지 그 뒤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무엇을 따라,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이건 뭐 자기 사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게 최상급에다가 비교급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막 진짜로 아주 강조할 때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거 딱 치시고 묵상 많이 하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내 가슴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이미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해줬으면요,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교회라는 데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 찬,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 찬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라는 데가 굉장히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요, 교회라는 데가 굉장히 만만해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쑥 누르면 쑥 들어갈 것 같고 그렇지만은요, 교회라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이런 생각 가운데서 교회의 틀을 이렇게 속에서 움직이시면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8절 뒷부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뭘요?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해준답니다. 지금 이방인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게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뭐요? 풍성. 한번 따라 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예, 이런 것들이 다 옛날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비밀로 싹 싸놔가지고 구약에서는 잘 안 보이게 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걸 확 밝혀졌습니다. 그게 이제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무엇이요?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런데 그거를 미스테리겠지. 이거 딱 밝혀주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믿은 사람을 믿고 안 믿는 사람을 안 믿는 그런 구조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밝혀주는 통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요, 10절, 왜 그렇게 비밀의 경륜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뭐 이렇게 성도한테 편지를 쓰는 것 같은데 자꾸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무엇을요? 지혜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라는 말을 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찬식, 성례식이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교회라면은 이걸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제가 왜 자꾸 묵상을 해보라고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뭘 다 다루고는 넘어가지 못하지만요, 몇 문장이나 몇 개념이라도 딱 집어넣고 그거를 이렇게, 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고 성경으로 자꾸 다시 돌아가시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전에 이 글자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이 글자 한번 소개시켜줬죠, 그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주 신기해. 뭐예요? 예, 기자, 무슨 기자예요? 기운할 때 기자. 기운 내려고 그러면 뭐 먹어야 돼요? 예, 밥 먹어야 된다고 해놨잖아요. 저희가 아주 그냥, 오늘도 이거 보고, 여기다가 쌀밑자를 안 쓰고 어떻게 고기 육자를 쓰면 더 기운이 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안 썼더라고. 여기다가 고기 육자를 안 하고 물 숫자를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했더라고. 여기다가 약자를 쓰면 더 막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쌀, 밥을 먹어야 된다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우리 이 체질에 맞고 그게 기본이라. 성도가 새 힘을 얻고 성도가 풍성함을 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본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에서 너희가 가는 곳은 어딘지 이야기하고, 말씀에서 자녀는 이게 전부 말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운 내려고 그러면 밥 먹어라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얘기해 주는 거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게 우리 습성이에요. 그건 기본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개념을 자꾸 이렇게 가슴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런 거는 그 자체가 묵상되면서 지켜질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기본이에요. 이제 또 넘어가 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11절. 그런데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각종 지혜를 주는 건 뭡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게 다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게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그 다음에 거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갑니다.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당신이 깨끗해야 당당히 나갑니다.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해야 나갑니다. 이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묵상 많이 하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해갖고요. 제가 옛날에는 교회 다니고 잘 믿었는데 이제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잘못된 말인 거 아시죠? 우리가 더러운 채로 나오면 더러운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막 나쁜 뭐가 있으면 나쁜 대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들을 정리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뢰 판단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는요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당당히 나갈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 다음 또 볼게요.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무엇에 대하여? 환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전선에서 한다 그러면서 환난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러면 좀 쫙쫙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이 있고 때의 경륜이 있고 그리스도의 경륜이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 뒷부분. 내가 환난에 이렇게 처해져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 이는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왜 영광이에요? 이런 건 집에서 이제 그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낙심되는 일인데 이게 왜 영광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제 14절부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엇을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학자들은 참 재밌어요. 이게 진짜 무릎을 꿇었을까 안 꿇었을까 그거 갖고 막 논문 쓰고 이러더라고. 우리는 그냥 뭐 꿇었겠지 그러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그 영광의 무엇을 따라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세상에 무엇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풍성함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도 여러분들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그냥 단번에 설명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슴에 집어넣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속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내 속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무엇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내가 무릎을 꿇고 비는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다음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여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은요, 우리가 어떤 언어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가슴이 꽉 찰 정도로 충만하지만 우리가 잘 알면서도 이걸 읽으면서도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슴에 잘 담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날 알게 해주십니다. 가장 큰 사랑의 표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게 풍성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다 쫓아다니면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깜빵해서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세상 쫓아갈 거 아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데가 지금 이렇게 왕성해서 로마 제국이 영원하고 거기 나오는 물건들을 너희가 누리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말고 속 사람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 사랑이 어떤지를 충만하게 알게 해달라고. 이런 것 많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0절하고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1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와. 사도 바울이요, 교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거의 안 쓴 거 아시죠?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말을 거의 안 쓰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만 해도 교회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그게 뭡니까? 그럼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뭡니까? 그럼 우리가 모일 때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송도 한 사람이 부를 때하고요, 다 모여서 부를 때하고 다른 거 아세요? 물론 한 사람이 은혜 받은 거 막 하면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모여가지고 풍성한 찬송 올려드리고요, 기도 드릴 때도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고요, 주님 앞에서 딱 바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넓이와 깊이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양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나와서 간증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간혹 얘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찬송 부를 때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기도 드리는 중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속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라. 풍성한 은혜를 받은 거라.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다음은 성도 여러분들이 묵상할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나에게 어떤 탤런트를 주셨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급변하게 이 1세기의 교인들에게 준 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가까이 뒀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임파서블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돼서 교회가 된 속에서 하나님 바로 섬기면 뭐라고요? 이게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포드하고 GM하고 제대로 이 미국에서 맥을 잘 못 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내상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포드가 나왔을 때는 지난 100년간 헨리 포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경쟁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20세기 초,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특수 소수층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드가 나오고 나서는 대량 생산하고 난 뒤에는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의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08년 그의 공장에서 굴러나온 모델 T라는 이 차는 한 10년 동안, 이건 뭐 이 미국을 누비면서 얼마나 많이 타고 다니고 미국 자동차의 절반 가까이를 이 차가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그 포드 자동차가 지금 아주 맥을 잘 못 추잖아요. 이제 다시 막 재기한다고 난립니다. GM은 어떻습니까? GM은 처음에 뷰익을 모델로 해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GM. 한국에서는 이 뷰익을 뭐라 그랬죠? 예, 삐꾸라 그랬습니다. B-U-I-C-K. 이게 발음을 그냥 삐꾸 그러면서 했는데, 이 삐꾸가 포드에서도 개발 못한 걸 했습니다. 옛날 자동차는 전부 이거잖아요. 그런 게 좀 더 세게 돌리라니까 뭐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삐꾸가 처음으로 브롱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삐꾸도 맥을 못 쳤습니다. 왜요? 1970년도에. 그리고 오일 쇼크가 막 2차례씩 막 2차례씩 막 들이닥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차는 잘 나가리라. 그리고는 그냥 변화를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차가 들어와서 공략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 일본이 무슨 자동차를 만드냐? 그러면서 이제 히히 그리고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알잖아요. 80년, 90년 들어오면서 일본 차들이 싹 잡아먹은 거. 경제나 사회를 연구하고 나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럽니다. 무엇인가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다 도태되더라는 겁니다. 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머리 어디 미장원에 가서 하거나 옷 갈아입고 하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돈도 안 들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다시 내가 하지 않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이렇게 주면 어? 이러면 그때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요, 다시는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 성경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어쩌면 다시는 은혜 받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성도님들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이거 내가 안 하던 건데 몰랐는 건데 그러면 딱 쳐놓고요. 어디 써놓던지 이렇게 해서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걸 자기 끄십시오. 그리고 손발을 움직이십시오.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내 거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그 넓이와 깊이와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제일 마지막 찬송은 저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누가 좀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찬송 앞에 보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낮 예배 드릴 때 제일 마지막 드리는 예배는 그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파송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제가 이쪽 방향으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심하는 거죠. 무슨 결심을 합니까?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을 가지고 내용을 묵상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나가서 그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송하는 거죠, 세상으로. 만약에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깨달음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상 나가서 하나도 실천 안 하고 그냥 고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들어오면 이 예배는 잘못 드린 예배잖아요. 아무리 뭐 하면서 받았다 그래도 잘못 드린 예배잖아요. 마지막 딱 서서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마지막 부르는 찬송의 내용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심을 하면서 세상을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달아진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내용대로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도 성경 말씀에서 어기지 않고 하는 그 자가 신앙이 좋은 자예요. 직분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습이 세상 나가서 똑같아야 되는 거죠. 원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 2장,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거는요, 좀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했는 것들은 진짜 묵상해서 그 자기 거로 만드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그리고 가게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참 우리 욕심대로 하고 싶고 또 어떨 때는 은혜 받았다고 어떨 때는 깨달았다고 그렇지만 돌아서면 말씀대로 때로는 실체를 안 하는 성량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대해 주셔서 깨달은 바 가슴에 새겨진 말씀 있으면 늘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손과 발을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신복 집사님 또 우리 조문서 주사님 병원에 있습니다. 오늘도 키고 하나님 퇴원할 때까지 잘 붙들어 주시고 치료 잘 받게 해줘서 그 외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하늘 문 여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